인생을 살면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또한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려서 이제 죽음밖에 길이 없다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절망의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이 소망의 빛이 존재합니다. 그 소망의 빛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빠져있는 절망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신을 싫어하며 거부하며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래서 과거는 후회하고 미래는 비현실적인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이것을 연약함의 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절망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되려는 것, 스스로 절대자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절망, 이것을 그는 반항의 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로 연약함에 빠져 절망하든 아니면 반항에 빠져 절망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하며 이 절망이 곧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두 가지 절망 이면에 숨어 있는 근본적인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본주의와 유물론이 전 세계에 확산된 이후에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을 주장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낙태나 자살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철저히 유물론적 관점이죠. 인간의 생명 또한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자신의 처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사단의 속임수요 또한 전략일 뿐입니다. 생명은 우리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살인이며 또한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고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이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절망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상황에서 죽을 결심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던 엘리야의 행적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상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에 전할 때 나타났던 사건들 속에 우리는 이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나타나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 비는 생명을 지탱하는 그러한 물의 근원입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근으로 생명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악함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인간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자동으로 착각합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자연이라고 생각하며 자동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를 내리는 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돌보시기 때문에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햇빛이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빛은 아침마다 자동적으로 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연은 자동이 아닙니다. 그 햇빛은 햇빛을 창조하신,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이 햇빛과 단비를 비추어 주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악한 대적을 하는 영혼까지도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도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나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함을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멈추심으로써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낸 겁니다.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무명의 시골 사람이 엘리야가 당시의 최대 권력자 앞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쓴 거죠.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릿 시내가로 보냅니다. 그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보내주십니다. 이제 시내가 마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근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보내십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이방 나라입니다.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죠. 시돈은 이세벨, 아하방의 부인, 우상 숭배의 진원이었던 이세벨, 바알 숭배의 원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마을이 시돈 지방입니다. 이 시돈 지방은 그리스 시내가로부터 160km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 사르밧은 시돈에서 13km 떨어진 곳이죠. 이렇게 먼 마을까지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돌봄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해 돌봄과 공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근이 없어도 그 당시에 과부의 신부는 가장 고통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오면 더 큰 고통이 올 텐데 이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복장, 그녀의 행동, 또 나뭇가지를 주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과부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녀가 물을 가지고 올 때 엘리야는 나에게 떡 한 조각도 가져달라고 요청합니다. 합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무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조금 남은 것을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마지막 죽기를 작정하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주우러 온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정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먼 거리에서 이제 그리스 시내가에서 이 시돈 지방 사르밧에 이르기까지 그 먼 거리를 보내셔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신다고 한다면 그 여인의 집에 먹을 것이 풍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만난 그 여인은 자기 가족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식사 이후에 죽음을 결심한 이 위기 가정에 보내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도리어 이 두 사람의 장례식을 치루어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현실이 너무나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위기에 처한 가정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그 먼 거리를 여행하여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열왕기상 17장 전 후에 나타난 모든 사건을 우리는 엘리야라는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는 경향이 많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아합 왕을 경고하시고 또 바알 숭배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가, 이 엘리야의 행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이 사건을 우리는 엘리야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이 여인의 절망적 상황을 우리는 깊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먼 거리에 있는 이 가정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시대에 이방 지방에 한 모자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려고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다려주는 한 사람,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한 사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한 사람, 그 누군가가 있다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교제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 대상이 없다면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여인과 이 아들을 그 생명을 지켜주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단지 엘리야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엘리야를 공급하시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 시내가 주변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지 엘리야만을 먹이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위기에 처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만났을 때 엘리야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먼저 합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먼저 그것으로 그 여인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이제 죽기로 작정한 그 마지막 식사를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자신을 위해 빵을 먼저 구워오라,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먹으라. 엘리야가 배가 너무 고파서 양심도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불쌍한 여인과 아들이 먹으면 끝날 음식을 먼저 자신에게 가져오라, 너무 이기적이고 잔인한 말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엘리야에게 먼저 그 가정에 남은 음식이 있다면 너가 먼저 달라고 해서 먹어라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 가정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에게 음식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에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던 오병이어가 들어졌을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수천 명을 먹이는 음식이 되었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공급하신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집중하여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여인과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신 이 방법,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적용점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인과 그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오라는 것은 이기적인 요구처럼 보이지만 그 여인에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을 먼저 엘리야에게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진정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나에게 많은 것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조금 있을 때도 아닙니다. 실로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내가 의지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깊게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으로 다가오는 고통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만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이심을 깨달으면 놀랍게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받은 고난이 너무 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져서 결국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 그 절망적 상황에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때 놀랍게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여인으로 하여금 남아있는 것 그것조차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는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남은 식량을 다 던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고, 조금 남은 그 식량을 바라보며 절망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는 것은 밑바닥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밑바닥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죠. 고통을 피하여 살고 싶은 선택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도록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죽고 싶은 절망이 찾아온 영혼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직 밑바닥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자존심, 나에게 남아있는 것, 그 무엇이라도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우리 자신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살아 역사하시며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 극한 가난 속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은 그 음식을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오게 하심으로써 그 가정의 가치, 그 여인의 가치, 인생의 가치, 목적을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풍족한 빵을 먼저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고 먼저 섬김과 나눔과 도우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어요. 배부름을 주시기 전에 먼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 당신도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극도로 가난하여 죽음을 선택한 사람에게 누구를 도우라고 하고 무슨 섬김을 요구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 사고의 한계입니다.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가진 것 거의 없을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남은 한 끼의 식사였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누군가 여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요, 인간의 고귀함이요, 삶의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나의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면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작은 것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산마루교회 사역하시는 이지연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이 노숙인들의 이 목욕, 빨래 시설, 그 냄새나는 옷과 또 그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그 노숙인들의 더러워진 의복과 몸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고자 했죠. 많은 외부에서 그냥 다 지어줄 수도 있는 그러한 후원들이 있었지만 다 거절하고 이주원 목사님 노숙인들 스스로가 헌금하도록 했습니다.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아주 작은 돈이라도 모으도록 했다는 거예요. 10년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노숙인 분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돈을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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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저희 온누리교회를 만나서 함께 이 목욕 빨래 시설을 마련하게 됐죠. 바로 그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조건 도움만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새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체험하도록 돕는 거죠.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의 한 논문에 나오는 결과에 보하면 이 포항 경주 영천에 소재한 남녀 중고등학생 6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 행복, 회복 탄력성, 사회적 책임 이런 것과 이 자원봉사와의 관련을 조사했다는 거죠. 결론은 이 자원봉사, 우리 청소년들이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 삶의 만족도와 아주 의미 있는 연결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정신적 문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의 조치가 이 위기 가정에 처한 이 가정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임했다는 거죠. 극한 가난으로 인해서 아들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죽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돌보십니다. 이 사르밧 마을에 한 위기 가정까지 그 먼 거리를 엘리야를 보내셔서 붙잡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요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영혼들이 계시다면 그 영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며 자살로 인하여 멍들어가며 상처입고 어둠의 영이 드리워지는 이 땅, 이 나라 민족에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